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러 어려운 발걸음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율법과 구원,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의 가장 큰 서로의 상관관계,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메시지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다. 곧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율법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또 다른 의와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 중요한 문맥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그 문맥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얘기가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표현되는 이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 의로움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 모든 율법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모든 성경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하다고 가리키는 지칭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의, 즉 아무도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거룩한 상태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속량함으로 그런 거룩한 상태로 이른다,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다가 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인간의 행위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로마 설명 끝에 오늘 보신 26절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모든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근간에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원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에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냄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도 의롭다, 나만 의로운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의롭다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로마서 3장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뒤엎어버리고 바꿔놓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세상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잘못되었다. 너희는 잘못된 것을 마치 사실이냐 지금껏 믿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시죠?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화를 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일화를 한번 보시면서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가 수련회를 가면은 촌극이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끼리 이제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실력을 가지고 연극으로 꾸며서 족끼리 그 연극을 발표하곤 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희가 했던 총국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저희가 가장 많이 성경의 내용으로서 총국으로 썼던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련회 때 한 10개 조가 총국을 하면 6개, 7개 조가 늘 언제나 이 탕자의 얘기를 갖고 각색해서 누군가가 첫째 아들 역할을 하고 둘째 아들 역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탕자의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막 가지고 총국을 할 때 박연선 목사님께서 저희를 꾸중하면서 놀리시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국을 하면은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보통 총국 시간을 저희 한 15분에서 20분을 하면은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지내는 거 18분간 보여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1분 만에 하고 끝나더랍니다. 모든 조가 마찬가지로 방탕한 거 열심히 많이 보여주고 회개는 한 30초에서 1분 안에 끝나더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극을 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의 어린 마음에도 회개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착해지는 거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얼마나 방탕하게 노는 걸 재밌게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더 관심이 있었죠.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보시면 탕자의 비유는 생각보다 아주 복합적이고 많은 이야기를 이 단순한 일화에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총국할 때는 방탕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거기는 짧게 끝나고 그 다음 얘기를 길게 봅시다. 방탕한 생활 다 마치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는 종들도 넉넉히 먹이시니까 내가 여기서 고생할기보다는 아버지께 돌아간 게 맞다. 다만 나는 이제 큰 죄를 지었으니 차마 아들이라 말은 못하고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달라고 간청을 해야겠다 라고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죠.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제일 비싼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상황에 대한 큰아들의 반응.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둘째 아들과 큰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둘이 서 있는 위치는 대조되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탕진한 아들이 있고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떳떳한 아들의 서로 비교되는 위치에 있지만 둘의 대화는 사실 같은 사고관,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죄를 졌고 아버지께 범죄였으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야. 큰아들은 아들로서의 대접은 지금 돌아온 아들이, 돌아온 둘째가 받아야 할 저 복은 내가 받아야 합당한 거다. 쟤는 자격이 없어. 저것은 나처럼 아버지 옆에서 성실이라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둘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저런 상을 받는 게 부당하다. 이 둘은 아들이 받아야 되는 것, 즉 아버지 아들로서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합당한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즉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공로와 업적과 행위로서 합당한 아들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그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일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의 얘기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큰아들의 아버지는 반문. 아니 아버지, 이 훌륭한 성실이란 나를 위해서는 개라도 한 마리 잡았으니까 라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 대답. 너는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무슨 말이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핍박하던 원수가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베푸십니다. 집안도 잘 되고 좋은 차도 생기고 비싼 아파트도 확 당첨이 되고 자식들도 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들어가고 우리가 울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아니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한 나에게는 경찬대 안 주시더니 평생을 방탕하게 죄를 짓고 사는 저놈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다 주십니까?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건 맞습니까? 어떻게 이를 그따위로 행하십니까? 라는 게 큰아들의 우리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대답, 여기 나오는 아버지 대답이 뭐냐?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지금 네 동생이 누리는 것은 네 동생의 행위, 네 동생의 범죄에 대한 마땅한 응대가 아니라 네 동생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내 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 거다. 너는 항상 내가 네 옆에 있지 않았냐? 너는 항상 살아서 내 옆에 있는 아들이지 않았냐? 네가 왜 그런 걸 탐나느냐? 그런 거는 아들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원래부터 내 아들이고 원래부터 내 앞에 서서 내 옆에 있어도 한 번도 내 아들인 것을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없애거나 포기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아들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을 못 받고 그것을 탐하고 있느냐?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와 아들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너는 왜 못 받았다 하느냐? 라는 얘기죠. 그 후에 당자의 비유 마지막에 그래서 아들로서 큰아들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요구가 뭡니까? 네 동생이 살아왔으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주원 줄 알았던 너의 동생이 사라지 너는 마땅히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는 아들이고 쟤는 아들이 아니고 쟤는 그런 말한 짓을 했고 아니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걔도 아들이고 너도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 된 것은 네가 내 옆에서 평생을 수고한 공로로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제가 나의 재산을 갖고 탕진했다고 내 아들의 지위를 뺏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아들됨은 나로 인한 거지. 내가 아버지니까 네가 내 아들인 거지. 원래는 니들이 아들이 아니고 고아로 살고 부모 없이 살다가 내가 너희의 성품과 행위가 마음에 들어서 내 아들로 삼은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아들로 태어난 자들한테 당연히 받는 거지. 그래서 먹는 거, 살찐소 잡는 거, 제일 좋은 옷 입는 거, 금가락지 차는 거, 그거는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내 아들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인자하고 죄를 용서하는 아버지 아들로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기뻐하는 거지. 나의 의로움을 같이 드러내고 나의 거룩함을 같이 품으며 같이 기뻐하는 거지. 그게 너와 내 사이에 우리의 관계란다. 더 나아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설명하는 건 한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어떤 공로로 네가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언, 인간에 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화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구속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나와게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시고 그들의 대적을 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힘을 다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대가로 그들 앞에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를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놓을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의 설명을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없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를 싫다르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너를 구할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땅끝에서 부를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아주 뭉개고 밟아서 아예 처음부터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처럼 내가 만들어볼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고 너를 붙들고 너를 구원하리니, 왜냐하면 너의 구속자는, 너를 구원할 사람은 거룩한 존재이냐. 범죄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약속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어떠한 보상과 결과가 오기에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만 우리가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믿음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그들이 만약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이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서약한다면 이라는 가정법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들이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대접을 세상에서 받아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손도 아닌 상태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주위보다 못나게 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 세상은 그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판단하니까요. 내가 나의 동료보다 핸드폰을 비싸게 사면 저는 호갱이 되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인터넷 비용을 더 많이 내면 저는 멍청한 사람이 되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쟁에서의 뒤처짐을 얘기하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 도태되는 그런 존재라는 낙인이 지키게 되죠. 때문에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존재적 가치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 학벌로, 경제적 능력으로, 내가 타는 차로, 내가 사는 집으로, 내가 입은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언은 때문에 그런 모든 우리의 상식을 깨는 너는 그냥 원래부터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야. 왜? 너를 만든, 너를 구원한 내가 거룩한 존재니까. 그걸로 끝. 넌 내 아들이야. 네가 잘나서 아들 낸 것도 아니고 못나서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너는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아들이야. 그걸로 끝이야. 아무도 너한테 뭐라 그럴 수 없고 아무도 너한테 내 아들이 아니라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끝.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못나고 못생기고 아무런 치장과 그런 허위허식 없이 나의 순수한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본인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본인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으로 지불할 정도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아담의 범죄란 건 언제나 그 1차원적인 수준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1차원적인 수준이냐? 누가 잘못했냐? 선악과는 도대체 누가 잘못했냐? 남자의 잘못이냐? 여자의 잘못이냐?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먹으랐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 받아먹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사랑하는 여자가 먹겠다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냐? 말리지 않은 게 더 나쁜 거다. 남자들의 잘못이다. 처음부터 왜 하나님은 하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냐? 아니 그냥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시거나 몰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으셨으면 지금 이날 됐고 우리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살 거 아니냐? 하나님한테도 어느 정도의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여러분, 선악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오늘날 남포교회로 신자의 이름 모인 우리에게 있었던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우리의 범죄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신가를 보여왔는지를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았던 창세기의 시절에서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증명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증거하는 이 성경이 보이는 역사를 보십시오. 신자다운 삶이란 신자로서의 영광이란 그런 거에서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을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는 약하고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너는 교인이라면서 왜 그래? 너는 목사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런 말에 싸울 필요도 없고 대꾸하면서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지만 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거룩한 이신까요. 그가 그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너 무조건 내 한마디로 알아쳐먹어. 무조건 태어날 터 너는 내 말 명령 한마디로 무조건 그렇게 돼야만 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의 인류 최초의 범죄부터 오늘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알려오셨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를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단 한 번 일회성을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2020년 1년은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통틀어 우리를 지으신 자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신가를 친절하고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알려주고 설득해 왔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렇게 알려주고 설득해 가시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2020년 한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인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동행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역사를 써내갈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 그 무엇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시키거나 파기시키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그 대전제로 설정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옛적부터 약속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사랑받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노화되고 도태되고 그렇게 점점 죽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 거룩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깨달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서도 늘 믿음이 없고 미약하고 어리석인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간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오고 있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는 우리 남포교회 교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